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초안의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그리고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의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오늘 오후 이번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시리아에서의 전투 중단을 지지하고 합의대로 현지 시간 27일 0시부터 휴전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초안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도록 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갈등 당사자들이 국제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고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간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활동을 모든 면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국가안보회의 뒤 기자들에게 관련 부처에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동맹국들은 역할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의 병력과 기반시설, 무기 등을 계속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만여 차례의 공습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방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거에서는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약 5,5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88명의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 선출도 함께 이뤄집니다. 국가지도자 운영회의는 이란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개혁적인 후보들은 엄격한 후보 적격 심사 기구에 의해 대부분 출마가 금지됐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어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민과 외교 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한 이번 휴전 합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100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며 그의 이민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총격범은 사살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자신이 일하는 잔디 깎기 기계 제조업체에 도착하기 몇 킬로미터 전부터 차량 안에서 밖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동료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을 살해하고 적어도 1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총격범이 세드릭 포드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항공유 급유 중단을 포함한 전례 없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워싱턴을 방문 중인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한 게 없다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대북 제재는 사상 처음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보리가 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열린 안보리 전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파워 대사는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석탄과 광물 자원은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파워 대사는 특히 새 결의안이 이전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넓다며 화물 검색 의무화와 같은 전례 없는 차단 조치를 통해 다른 조항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기술 도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제재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VOA의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공개한 초안을 열람했으며 조만간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채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매우 가까운 시기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 내용을 실천한다면 북한 당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27일 토요일이나 29일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막 초안을 받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이 본국 정부에 초안을 보내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이고 그 후 24시간이 지나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토요일 오후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자금 확보와 기술 획득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기대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며 강도 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재정을 직접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국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래도 북한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확신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정말 대단한 그 고립되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광물 거래 금지 추진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상당한 외화 수입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겁니다. 아울러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북 소형 무기 판매도 금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로켓 연료를 비롯한 항공유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홀 개념은 촉구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입니다.
금융 제재 다양한 수단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군사적으로 악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통해서 현금줄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결의안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제재 방안은 북한 항구에 대한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를 비롯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겁니까?
네, 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 다만 아로이터 통신이 어제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입수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기금수와 화물거래, 자원거래, 금융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북 제재 대상도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무기 금수 분야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네,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과거의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경량 무기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을 초청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화물 검색도 대폭 강화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불법 화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의 수출입 화물만 검색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초안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해주는 행위가 생계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가 되고요. 또 유엔 회원국 국민이 북한 선박을 운영하거나 북한의 선박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북한이 자원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품목들입니까?
네, 로켓 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광물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도 생계 목적이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됩니다.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재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유엔 회원국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됐고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존의 금융활동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중단토록 했고요.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도 확산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도 범위를 넓혔다는데 어느 정도나 넓혔나요?
네, 이번에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그쳤던 안보리 기존 제재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또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과 원자력 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원양 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의 선박 31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치품과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그동안 사치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시계와 수상 레포츠 장비, 스노모빌, 또 다른 레포츠 장비 등이 검수된 사치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또 금지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확대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래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려 놓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합리적 우려 해소,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 실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이 부장은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이 발언입니다.
We are fulfilling ou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nd we have put forward the idea of pursuing in dual tracks.
왕이 부장은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평화협정이나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정당한 우려에 대한 논의 없이는 비핵화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 평화회담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선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사항이 돼야 한다면서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it's up to the AOK government to make a final decision. To some extent, it's their internal affair.
왕이 부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시스템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당한 국가 이익이 위험해지고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이 고려돼야 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북한의 일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one hand, we are say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have the understanding of other members on the Security Council that the normal exchanges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교역이 유엔 결의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중 간 교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 관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5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haven't agreed,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have not agreed to put a THAAD in Korea.
미한 동맹이 동의한 건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 즉 생각하고 대화하며 논의하기로 한 것이며 아직 배치가 결정된 건 아니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논의하기로 결정한 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decision to discuss it is not necessarily a decision to do it, not yet. So we're having the discussions now, and we'll see how they turn out.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ir interference in that process is preposterous,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THAAD is not a threat to China.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데 중국이 개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 논의는 한국 내 미국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막기 위해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한다면 그 영향력을 북한에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한 연합훈련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는 건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북한에 과시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작전적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다며 대북 억제력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부는 36만 명이 넘는 병력과 군무원, 군함 200척, 군용기 2,000대를 보유하고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관할하는 미군 최대 사령부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 1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초에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두 나라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2016년 1월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월 북중 총 교역액은 약 3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약 2억 1천만 달러, 수출은 약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입은 2015년 1월과 비교해 1.4% 늘었고 대중 수출은 약 4.4%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자료를 인용한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의류 관련 물품 5,2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석탄 등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4% 줄어든 약 7,690만 달러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휴대전화 부품과 화학 비료 수출액이 각각 890만 달러, 81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와 9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항공유를 포함한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는 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 기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이 기구의 대북 지원이 사무총장의 비리와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가 24일 유엔 산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와 중동 소위, 국제기구 소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청문회는 4년 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후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증인들이 기구를 떠나면서 청문회가 다시 추진돼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 사무부총장을 지낸 제임스 풀리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기구가 북한의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한 것을 거리 사무총장의 부정부패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가 북한에 미국 휴렛패커드 컴퓨터와 대형 레이저 프린터, 24테라바이트 데이터 저장 장치, 방화벽 등 11만 8천 달러 상당의 기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I knew that this was dual-use technology that could not go to North Korea without an export permit, but I was also alarmed by the firewall.
풀리 변호사는 이 컴퓨터들이 이중 용도로 쉽게 원격 측정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히 당시 지원한 방화벽은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쓸모가 없는 기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풀리 변호사는 이 기기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미국의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거리 사무총장에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리 사무총장의 전략 자문관이었던 미란다 브라운 박사도 같은 이유로 첨단 기기들을 북한으로 제공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Mr. Gary's response was profoundly disturbing. He said that North Korea is a WIPO member state like any other and it deserves technical cooperation.
브라운 박사는 하지만 거리 사무총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며 북한도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와이포는 미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어서 컴퓨터 제공은 북한이 거리 사무총장 선출에 한 표를 행사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임을 알게 됐다며 2008년 선거 당시 북한은 와이포 선거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거리 총장은 단지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첨단 장비 지원 문제 외에도 거리 사무총장이 내부 고발자들의 보복한 일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국무부 등 행정부를 움직여서 와이포를 포함한 유엔 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와이포 사태에 대해서 미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유엔 기구들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국 감사실 OIOS는 지난해 5월 와이포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와이포 총회 의장인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012년 외부 독립감사 보고서는 미국 법이 와이포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와이포의 지원은 거리 총장의 전임자 시절 시작됐다며 사무총장직 선출 지지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2012년 와이포의 대북기술지원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1970년 설립된 유엔기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장애인 구호단체의 대북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개발협력처는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사업이 우선 황해북도 봉산농아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학교 6곳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각 장애 학교에 학교 기반 재난위험 감소 계획을 도입해 장애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북한 당국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지난 1998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장애인 재활치료와 특수장애인 학교 교육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10만 달러를 들여 함흥 정형외과병원,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독림의 노인, 장애자 요양원 등의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유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300톤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분유는 오는 7월쯤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개발협력처는 전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에는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모벽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24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ose in favor say aye.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이 법안을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샘 존슨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은 미군의 희생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추모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would eternally honor the brave Americans.
존슨 의원은 추모벽은 한국전 당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미국인들을 영원히 기리는 한편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시각적인 기록을 남긴다며 사망자들의 이름뿐 아니라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숫자도 새겨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 추모벽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쟁 기념물 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으로부터 추모벽 설계를 제출받아 검토하되 건립에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추모벽에 미군 사망자의 이름을 새기고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숫자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 병사들과 한국군 소속으로 미군에 배속돼 참전한 카투사 병사, 유엔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수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When people come to sightsee and they see the names of people that they don't know,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랭글 의원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 이들이 희생을 치른 미국인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에는 앞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 역시 상원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추모벽이 세워질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은 지난 1986년 미 의회가 기념공원 설립법안을 제정한 뒤 1995년 완공됐습니다.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이 세워진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연극 토일릿 피플이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착한 삼촌이네요. 그 수면은 아이가 평생 느낄 고통도.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지형들을 그려낸 작품 토일릿 피플입니다.
소년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 이래.
토일릿 피플은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주영 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탈북 청소년인 한결을 만나 심리 상담을 진행하던 한주영은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삐라에 600개의 변기, 즉 토일릿 보트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삐라에 첨부된 설명서에는 변기 모양을 한 토일릿 보트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태풍이 불어올 때 비행 접시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한주영 박사는 토일릿 보트에 대한 진상을 파고 들어가지만 이를 증언하는 한결의 말은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토일릿 보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객들은 결국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탈북 과정에서 쓰인 뗏목을 토일릿 보트, 즉 변기로 상징화해 희극적이면서도 냉혹한 풍자를 곁들입니다. 연극 토일릿 보트의 조연출을 맡은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같이 토일릿 보트 변기를 타고 왔다고 하는 이 한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이제 뭐 탈북이나 그런 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남한 내에서의 나만의 어떤 지형도를 그리고 싶다고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보수와 진보 지금 양분되어 있는 뭐 그런 나만의 현실 그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그 나만의 현실을 그려내려고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변기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갈급함을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 도구가 변기라는 어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그런 도구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변기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주영 박사 역을 맡은 김종태 씨는 작품에서 한결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일 마음 아픈 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다들 견디고 사는지 마지막에 한결이 말하는 이제부터는 남한 사람들, 남한 토박이들 할 때 이제 토일릿 보트라는 게 어떤 욕망이고 이런 건데 그거가 남한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욕망 덩어리 위에 올라타 있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희곡 읽으면서.
극중 탈북 청소년들은 모두 한결들로 표현되는데요. 한결 1, 2, 3은 각각의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 탈북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결 1 역할을 맡은 박종용 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과 사를 넘나든 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로서 그런 정서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 자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탈북민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제시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첫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복지적으로 뭐 해준다는 게 다가 아니고 그들한테 원했던 거는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생각 많이 났어요. 편견이라는 거 그런 거 좀 없었으면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거.
탈북해서 나중에 힘들고 그랬던 그런 것도 그래도 주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작품을 만든 극단 작은 신화 측은 어떠한 명분이나 정치 담론을 넘어 현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고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연출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뭐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뭐 그런 정말 뭐 실업자들이라든지 취업에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들, 뭐 이렇게 좀 힘겹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공감도 하시고, 저희 북한어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실제로 탈북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보시고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아드님도 지금 올해 20살 된 정말 탈북 청소년이었던 분인데, 그렇죠, 힘든 생활을 겪으셨고 힘든 생활을 이제 그래서 탈출하고자 다시 한국에 오셨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도 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남한 토박이들도 사실 남한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면도 있다. 뭐 이런 울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자. 같이 힘내서 적응을 잘하자 이런 얘기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북 난민 구호에 선동에 선 사람으로 독일 의사 플라첸을 소개하면서 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연극 토일리 피플은 오는 3월 13일까지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먼저 알아볼까요?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출되는 한국 상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서 대규모의 물량을 선박이나 비행기로 보내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의 수출이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을 전자상거래 수출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업보다는 개인이 또 고가나 큰 규격의 물건보다는 비교적 가격 단위가 낮고 크기가 작은 상품이 주요 품목들입니다.
전통적인 수출 시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전자상거래 수출이 1억 6,129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도 기록적인 그 규모지만 한 해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무려 261.9%나 증가했다는 부분이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뭐 지난 2010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210만 5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한 해 뒤에는 442만 달러, 2012년에는 1,063만 달러, 그리고 2013년 2,300만 달러, 2014년 4,459만 달러.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최소 해마다 2배 이상 쭉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그 폭발적으로 커진 그 261.9%의 성장, 기업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42.2%를 차지했던 중국으로 나갔던 수출품도 한국 무역 당국에 크게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수출과 수입 모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해마다 한국 사람들의 해외 직거래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거꾸로 한국 물건을 직거래로 구입하는 외국 사람들의 규모도 적지 않다는 것.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 시대형 쇼핑족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지난해 전체 수출 시장이 그 2014년에 비해서 7.9%나 줄어들어서 수출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전자상거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 무역 당국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이 보따리 상인들의 아주 작은 구매 활동 정도로 여겼던 해외 직거래 시장. 올해부터 한국 무역 당국은 역직구 수출 증명 표시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품에 정식으로 세관 통과를 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그 QR코드 증명제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모방 제품이 많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좀 차별화하겠다, 신뢰를 높이겠다, 그런 차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통신수단의 보급이 또 새로운 무역로를 열어주고 있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내수 판매율이 세계 10위에 올랐다는데요. 그렇다면은 자동차를 산 한국 사람들의 규모가 세계 10번째가 될 만큼 크게 늘었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팔린 자동차 수가 2014년에 비해서 역시 10.3%가 늘었습니다. 183만 대 자동차가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새 자동차입니다.
네.
183만 대는요, 1년 판매량으로는 한국에서는 최대 실적이고요. 세계에서도 그 내수 시장 판매 규모로는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또 한국의 첫 실적이라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는 많이 사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내수 자동차 시장의 규모 세계 2%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려나간 자동차가 9,165만 대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팔려나간 자동차 100대 가운데 2대가 한국에서 팔렸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는 좋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사거나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 그 다목적 차량,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스포츠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레저형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요.
네.
그래서 차를 바꾸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자동차 관련 세금을 지난해 한국 정부가 좀 내렸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팔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요. 중국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
2,460만 대. 그리고 미국이 두 번째, 일본이 3위, 독일, 인도, 영국의 순이었고요. 한국은 그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10번째 내수시장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 내 판매 시장 말고 그러면 세계 시장으로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군요.
네. 지난해 세계 시장으로 나간 한국 자동차 298만 대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으로 많이 팔았고요. 유럽 연합 쪽으로도 수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와 중남미 국가, 중국 등에는 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체 판매량이 좀 줄었지만 전체로 보면은 한 2.8%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수출 액으로 보니까요. 이 298만 대 자동차 수출 458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생산 실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동의 1위고요. 미국과 일본이 2위, 3위. 한국은 619만 대를 생산해서 독일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도 역시 자동차 얘기가 되겠는데 자동차를 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에 약간은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내일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에 400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오래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은 좀 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주말에 고속도로가 붐비는 건 늘 뭐 예상되는 일이지만
네.
이번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을 보낸 뒤에 이틀 뒤에 다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봄나들이 차량이 평소 주말보다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고 또 이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이면 3월 1일, 3.1절 국경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휴일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봄방학이 딱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요. 마지막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셈인데요. 시내가에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들어있는 이 휴일을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징검다리 휴일을 즐기려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내일 27일 토요일은 428만 대, 28일 일요일은 366만 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 위성 사진으로 밝혀진 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파라셀 군도의 하나인 우리섬입니다. 이 섬은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케리 장관은 매일 이곳에서 새로이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매우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섬에서의 중국의 이 같은 최근 움직임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남중국해에서 벌인 다른 움직임에 뒤이어 나온 것입니다. 파라셀 군도 외에도 중국은 논쟁이 되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의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준설 공사로 이 일대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만들었으며 일부 섬에는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활주로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에게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해군 함정 한 척이 파라셀 군도의 하나인 트라이튼 섬 부근으로 접근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여러 나라의 항해 자유를 제한하는 지나친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함정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동남아 국가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크던 작던 모든 나라의 국제적인 규정과 표준 그리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비행과 항해 그리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갈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 같은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